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기간 중에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윤영찬 한국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한미 양국은 부에노스 아이레스 G20 정상회의 기간에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찬 수석은 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공조 방안과 함께 한미 동맹 강화 관련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할 것이라고 윤 수석은 설명했습니다. G20 정상회의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오는 30일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 앞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도 어제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G20 기간에 문 대통령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한이 오는 30일부터 남북 철도 북측 구간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동조사는 30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18일 동안 진행되며 먼저 경의선 개성 신유주에서 약 40km 구간까지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엿새 동안 실시한다고 한국통일부는 밝혔습니다. 이어 동해선 금강산에서 두만강 약 800km 구간에 대해 다음 달 8일에서 17일 열흘 동안 공동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긴장이 다시 고조된 크림반도에 최신 방공미사일 시스템 S-400을 추가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오늘 러시아군 고위 인사를 인용해 이미 S-400 방공망 3기가 배치된 크림반도 지역에 조만간 한 기를 더 배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새로 배치되는 S-400은 올해 연말 운영이 목표라고 러시아의 리아 통신이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조치는 지난 25일 러시아군이 크림반도 인근 케르치 해협을 통과하려던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 두 척과 예인선 한 척을 무력으로 나포한 사건 뒤에 나온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 열기로 했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 취소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자신은 공격을 좋아하지 않으며 침략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문제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고 합의에 열려있다는 말을 했다고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커들로 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1일 저녁은 미중 무역 갈등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G20 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에서 12월 1일 저녁 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커들로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절취와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의 소유권 문제, 관세와 비관세 장벽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 정부와 모든 단계를 통틀어 많은 대화를 해왔다며 중국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북부 허베이성의 화학공장 인근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적어도 22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오늘 새벽 베이징에서 약 200km 떨어진 장자커우시에 있는 화학공장 주변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22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공장 주변에 주차돼 있던 트럭 50여 대가 파손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허베이성 관리를 인용해 화학 제품을 운반하던 트럭이 공장 진입을 기다리다가 폭발했고 화염이 주변에 있는 다른 차량에도 번졌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미시시피주 중간선거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공화당의 신디 하이드 스미스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공화당은 상원에서 이전보다 두 석이 늘어난 53석을 차지하면서 안정적인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미시시피주는 법에 따라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다시 투표를 진행해 최종 승자를 가려야 합니다. 지난 6일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하이드 스미스 후보는 41%, 민주당의 SP 후보는 40%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문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북한의 금융기관에 돈 세탁에 연루된 싱가포르와 중국 기업의 자금을 몰수해달라며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과 북한 당국자들 사이의 접촉이 계속되고 있고 미북 대화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those types of conversations, meetings at various levels, from secretary level to Steve Beacon.
북한은 사이버 범죄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해킹으로 거액을 탈취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1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북한 금융기관의 돈 세탁에 연루된 싱가포르 기업 한 곳과 중국 기업 두 곳의 자금을 몰수해달라며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류와 석탄 거래를 도우면서 북한 자금을 세탁했고 북한이 미 금융체계에 접근하도록 도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안수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법무부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싱가포르 소재 기업과 중국 기업인 에이펙스 초이스와 위안이 우드를 상대로 26일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 기업들이 미국 달러를 이용해 제재 대상 북한 은행들과 거래를 했다면서 북한 은행들은 이런 방식을 통해 북한 정권에 필요한 물품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들 북한 은행들이 세탁된 자금을 이용하면서 미국의 금융시장에도 불법적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소장에 따르면 이들 기업들은 과거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제재한 벨머 매니지먼트와 단둥지청 금속회사, 위총 주식회사 등과 자금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북한 정권과 거래했습니다. 특히 이날 소장에 이름을 올린 익명의 싱가포르 기업의 경우 지난해 5월 2일과 3일 북한의 조선무역은행 등이 만든 위장회사에 총 60만 달러를 송금했습니다. 이후 이 위장회사는 같은 달 5일부터 10일 사이 세 차례에 걸쳐 벨머 매니지먼트에 약 3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소장은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기 에이펙스 초이스도 북한의 또 다른 위장회사에 50만 달러를 송금했고 이 위장회사는 35만 달러를 또 다른 위장회사에 보내고 며칠 뒤에는 벨머 매니지먼트에 120만 달러를 이체했습니다. 이날 피소된 기업 두 곳은 이런 방식으로 북한의 위장회사 세 곳과 거래를 했고 결국 벨머 매니지먼트에 약 160만 달러에 달하는 돈을 이체했다는 설명입니다. 벨머 매니지먼트는 미 법무부에 의해 자금 몰수 소송을 당한 기업입니다. 당시 소장에는 벨머 매니지먼트가 러시아 정유회사에 수차례에 걸쳐 약 600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송금했고 이를 통해 북한 정권과 연계된 회사가 정유를 구입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에이펙스 초이스 등과의 복잡한 거래를 통해 벨머 매니지먼트에 돈을 보냈고 이 자금으로 정유를 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피소된 또 다른 기업인 위안이 우드도 북한의 또 다른 위장회사와 더불어 단둥지 청금속회사와 위총 주식회사 등과의 거래에 여러 차례 연루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둥지 청금속회사는 유령회사를 동원해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혐의로 이미 408만 달러에 대한 몰수 소송이 제기된 회사입니다. 또 미 정부가 기소한 싱가포르 국적자 탄위뱅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위총 주식회사 역시 북한과의 불법 거래 등으로 미 정부의 제재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위안이 우드는 10만 달러 안팎의 자금을 여러 차례 위총에 보냈고 위총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아울러 위안이 우드는 적도기니에서 운영되는 북한의 임업회사 칠보 우드로부터 목재를 사들였다는 내용을 소장이 명시했는데 해당 목재는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됐다는 주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안이 우드는 칠보 우드의 지시를 받아 6차례에 걸쳐 위장회사에 80만 달러를 송금하고 최소 200만 달러를 중국의 운송회사에 보내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미 법무부는 익명의 싱가포르 기업 자금 59만 9,930달러, 에이페스사의 84만 5,130달러, 위안이 우드의 172만 2,723달러 등 총 300만 달러에 대한 몰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스 리오 미 워싱턴 DC 연방검사장은 이번 소송은 중국과 싱가포르 기업들이 국제 돈세탁 네트워크의 일부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들이 위장회사와 거래하면서 북한의 자금을 통해 미국에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기업들은 미국이 부과한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면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기업들이 어디에서 사업을 벌이든 상관없이 미국 정부는 중대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번 소송이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대북 제재를 위반한 해외 기업에 대한 미 법무부의 자산 몰수 요청은 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사이버 범죄를 일으킨 북한 국적자 박진혁과 싱가포르인 탄위뱅 등 두 명은 법무부에 의해 형사 기소된 상태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법무부가 북한 관련 기업들의 자금 몰수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서 제재 회피 행위 등에 대해 독자적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북한을 비핵화시킬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금지된 행동을 하거나 제재 회피를 촉진하는 주체에 대해 독자적 행동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7일 미국 법무부가 전날 북한 금융기관의 돈세탁에 연루된 싱가포르와 중국 기업들의 자금을 몰수해달라며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에게는 유류와 석탄 거래를 도우면서 북한 자금을 세탁했고 북한이 미국의 금융체계에 접근하도록 도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국무부는 이에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을 포함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도울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연일 불만을 표출하는 데 대해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안녕에 대한 미국의 깊은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북한과 관련한 미국 인권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최근 선전 매체들을 통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참여한 미국과 한국 정부를 향해 모든 것이 수포가 될 수 있다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대해선 북한과의 협상에서 일방적인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인권 압박을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 행정부는 인권 수호 의지를 분명히 해왔고 국무부는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유린과 폭력을 집중 조명하며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한편 북한에 인권 존중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기록을 언급했다면서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 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극악한 행위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관리들과 자주 접촉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다양한 직급별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미북 대화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과 북한 당국자들 사이의 대화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in frequent contact with North Korean officials. That's not changed. We have our special representative Steve Beacon.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 관리들과 빈번하게 접촉하고 있다며 이런 사실은 변함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런 대화들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과의 대화와 만남은 국무장관에서 비건 특별대표급까지 아울러 실무급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have those types of conversations, meetings at various levels, from secretary level to Steve Beacon's level to the working level. So
노어트 대변인은 비건 대표가 별도로 북한 측 인사와 만났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서 하는 회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 관리들과의 대화는 계속 갖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We continue to have conversations with North Korean officials. Whether it's a face-to-face sit-down meeting, that's one thing, but we continue to have conversations and we think we're in a good place with that.
그러면서 대화에 있어서 미국은 괜찮은 상황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 대화가 필요한가라고 반문한 뒤 물론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비건 대표는 이달 8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등과 회동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상의 이유로 회담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 노어트 대변인은 시점이 맞을 때 일정을 다시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이 최근 외부 사찰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를 확인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 잘 모른다면서도 그건 폼페오 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하고 대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I'm not aware of any of that, but that's something that the secretary and chairman Kim had agreed to and had spoken about when the secretary was in Pyongyang about a month and a half ago.
이어 사찰에 대한 내용은 양측이 합의한 사안인 만큼 미국은 김 위원장이 약속을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오는 주말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답보 상태에 있는 미북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미북 고위급 회담 개최, 또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과도 연계돼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다시 한번 중재자로 나서게 되는군요.
예,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한 이유입니다.
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장기간 답보 상태에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깨기 위한 나름의 중재안을 갖고 회담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양쪽이 중재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에 전화통화에서 문 대통령에게 미국과 북한 양쪽을 대표하는 수석 협상가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네.
미국은 최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거듭 미북 협상의 진전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도 대미 협상의 고비 때마다 적극 나선 문 대통령에게 상당한 신뢰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중재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진 건 없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동안 줄곧 북한에는 좀 더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를,
네,
미국에는 속도 있는 상응 조치를 촉구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토대 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권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미국 방문 중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대북 인도주의 지원, 경제시찰단과 예술단 교류, 그리고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상응 조치의 사례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북 협상이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주 원인은 대북 문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 없이 답보 상태가 해소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관심사입니다.
예.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적절한 상응 조치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재를 완화하더라도 북한이 속일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토대 위에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그렇게 되려면 북한 측과 그 사전 조율이 필요했을 텐데요.
남북 간에는 올 들어 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당한 대화 채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차관급을 각각 소장으로 하는 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성에 설치돼 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한 이유가 미북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 만큼 북한 측과 사전 조율을 했을 것으로 봐야 합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우선 미북 고위급 회담 개최 여부가 결정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고위급 회담 개최 여부는 이번 정상회담의 성공을 가늠할 척도가 될 전망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내년 초에 열리려면 미북 간 고위급 회담이 선행돼야 합니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이 이뤄질지 여부도 이번 정상회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요?
예,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서 뭔가 구체적인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의제에서부터 뚜렷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가령 북한은 남한과의 경제 협력을 강하게 바라지만 제재 때문에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미북 고위급 회담이 조만간 열릴 경우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그만큼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미북 관계의 중재자로 나름 성과를 거뒀었죠.
예, 문 대통령은 고비 때마다 특사 외교나 본인이 직접 나서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기여했습니다.
네.
지난 3월엔 특사단을 평양에 보내서 미북 관계를 극적인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게 했습니다. 또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취소했을 때는 이틀 뒤에 김정은 위원장과 전격적으로 만나서 회담을 다시 확정하도록 하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굉장히 신뢰하고 있다며 최고 점수인 A+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마냥 기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협상에서 미국의 인내란 비핵화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의원은 최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대북 협상과 관련해 언급한 인내는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미국은 대북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No, we need the deregulation now, and we're going to continue our pressure on them until they do so. It means if patience means that we're going to keep the pressure until they do it, then that's what we're going to do.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드너 의원은 27일 VOA 기자와 만나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계속 중단하는 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기다려줄 수 있다는 식의 접근법은 좋은 방식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필요로 하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비핵화할 때까지 계속 압박할 것이라는 겁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은 지난 25일 캔자스주 지역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협상이 긴 과정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과 관련해 인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계속 중단하도록 해왔다며 북한이 미국과 관여하도록 만든 경제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9월 북한의 비핵화의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겠다고 말한 데 이어 지난 7일 미북 고위급 회담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날짜를 잡을 것이라며 미국은 급할 게 없고 서두르지도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의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은 VOA에 현재 핵심은 대북 제재라며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s long as sanctions aren't lifted, I mean, but the key here is the sanctions. They're going to remain in place. So as long as the sanctions are in place, them moving slowly is no different than what they're doing now, which is not moving at all.
제재가 유지되는 이상 천천히 움직이는 것은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이는 여러 면에서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은 것과 같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은 북한을 기다려주는데 거의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외교위 소속의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 합의에서 미국이 얻은 유일한 것은 현재로선 북한의 극적인 핵미사일 공개 실험 중단이라고 말했습니다.
Look, at this point, the only benefit we've gotten from the agreement between President Trump and Kim Jong-un is the cessation of dramatic public tests of missiles.
하지만 북한은 비핵화를 시작할 시기와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 의원도 대북 협상에서 인내는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그 지점에 빠르게 도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me point, patience is no longer is a virtue. And we're rapidly reaching that point.
이어 이 지점에서 자신은 솔직히 김정은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미국을 얕잡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임명된 지 석 달이 넘었지만 북한 측 상대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의 만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협상 진전을 위해서 실무대화를 바라고 있지만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관리들과의 협상을 꺼리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임명된 건 지난 8월 23일입니다. 당시 4차 방북을 앞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외교적 진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함께 방문할 것이라며 새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소개했습니다.
As the special representative, Steve will lead negotiations and spearhead diplomatic efforts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그러면서 20년 가까이 의회와 행정부에서 외교정책을 다룬 경험을 가진 비건 특별대표가 협상을 이끌고 외교적 노력의 선봉에 설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전임자인 조셉 윤 전 대북정책특별대표도 당시 BOA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국무장관의 신임을 받고 있는 비건 특별대표의 임명을 훌륭한 결정이라며 추켜세웠습니다.
Very good appointment. I think the two
특히 긴 여정이 될 북한과의 협상이 구체적인 과정으로 들어가면 비건 특별대표가 실무 협상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비건 특별대표의 일정은 초반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4차 방북 계획이 발표 하루 만에 전격 취소되면서 비건 특별대표의 첫 출정도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충분한 진전이 없어서라고 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답보 상태에 빠졌던 미북 협상은 9월 19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으로 다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폼페오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도 북한과 즉시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뉴욕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비건 특별대표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북한 측 관리와 최대한 빨리 만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폼페오 장관의 요청에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비건 특별대표와 북한 측 협상 대표 간의 실무 라인 가동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 이뤄진 폼페오 장관의 4차 방문 당시 비건 특별대표도 임명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지만 북한 측 카운터파트로 알려진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의 상견례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최선희 부상은 이 기간 중국과 러시아를 찾아 제재 완화 요구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만 폼페오 장관은 방북 직후 기자회견에서 비건 특별대표의 북한 측 상대가 최선희 부상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더불어 비건 특별대표도 최 부상의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만날 것을 또다시 제의했습니다. 이후 비건 특별대표가 지난달 16일부터 유럽 순방에 나서며 이 기간 최선희 부상 측과의 접촉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만남은 없었습니다. 이어 이달 8일 뉴욕에서 미북 고위급 회담과 함께 실무 회담도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고위급 회담 자체가 전격 연기됐습니다. 미 전직 관리들은 북한이 이른바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며 실무 협상을 피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리너 선임 연구원은 최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은 실무 협상에서 제기될 세부 사항을 진전시키는데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It would seem that North Korea is not very interested in making progress on specific items that would come up during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그랬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협상을 해야 더 큰 양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북한의 판단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실무 협상에서 다르게 될 신고와 검증 등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탓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셉 윤 전 특별대표는 최근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 관리들이 너무 단호한 협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충분한 실무 협상 없는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미북 간 실무 라인이 사실상 막혀 있는 동안 미국과 한국은 지난 20일 비건 특별대표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주도하는 워킹그룹을 출범시켰습니다. 미한 워킹그룹은 비핵화 논의와 한반도 평화복원 노력을 병행해 나가며 양국 간 불협화음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폼페오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선전 매체를 통해 북남 협력 사업들을 항시적으로 견제하고 제동을 걸며 비위에 거슬리면 아무 때나 파탄시키려는 미국의 흉심이 반영됐다며 미한 워킹그룹 출범을 비난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은 사이버 범죄를 통해 다른 나라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꺼리는 공격까지 서슴없이 감행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북 제재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해킹을 통한 거액을 탈취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겁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토론회에 참석한 마이클 로저스 전 미국 국가안보국 NSA 국장은 북한을 사이버 공간에서 돈을 훔치는 유일한 범죄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최근까지 사이버 사령관을 역임했던 로저스 전 국장은 가상화폐를 훔치고 국제은행 시스템을 공격해 돈을 훔치는 유일한 나라가 북한이라면서 다른 나라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To generate revenue in the form of stealing cryptocurrencies, bitcoins, and secondly, going after the global banking system to steal money. I've never seen another nation state do that, but you watch the North.
로저스 전 국가안보국 국장은 이어 북한은 핵 미사일 개발에 따른 제재의 영향으로 대내외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자 사이버 공간을 악용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미국 공격을 서슴지 않는다면서 지난 2014년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면서 다른 나라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대응 조치가 나올까 봐 꺼리는 행동들을 북한은 서슴없이 감행한다며 북한의 위험 계산법은 다른 나라들과 매우 다르다고 분석했습니다.
They're willing to do things that most nation states just would go, "Ooh boy, that's pretty risky. Perhaps this is going to trigger a response." Their risk calculus seems to be very
미얀마 대사를 역임했던 데릭 미첼 전 국방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도 북한은 사이버 공격을 비롯한 여러 방법으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에 대해 미국은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to demonstrate there's a cost to what they're doing. And if that means we have to take certain types of coercive action return, beyond sanctions, I'm sure people are thinking about that.
미국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며 이는 상응하는 강압적인 조치일 수도 있고 제재가 될 수도 있다고 민주주의 연구소의 미첼 소장이 밝혔습니다. 미첼 소장은 또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일 여지는 아직도 많다면서 동북아 안보를 위해 국제사회는 힘을 더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CSIS는 외교와 전쟁 사이의 회색지대 경쟁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CSIS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이 허위 정보 유포, 불법 금융 활동, 영토 주권 주장 등을 통해 미국과 경쟁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남북한이 오는 30일부터 북한 철도 공사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철도 공사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 등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28일 남북이 오는 30일부터 철도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12월 이후 10여 년 만에 한국열차가 조사를 위해 북한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북한 철도 구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는 30일부터 18일간 진행됩니다. 북한으로 떠나는 한국열차는 디젤 기관차 1량과 열차 6량 등 총 7량으로 30일 오전 서울역을 출발한 뒤 도라산역에서 기념행사를 갖고 군사 분계선을 통과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북측 판문역에서 한국 측 기관차는 분리 귀환하고 나머지 열차 6량은 북측 기관차가 끌면서 공동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공동조사단에는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관리 등 총 28명이 참여합니다. 이번에 공동조사하는 구간은 경의선 400km와 동해선 800km입니다. 남북공동조사단은 철로를 따라 이동하며 선로와 침목 등 철도시설과 구조체계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남북한 정상은 앞서 올해 안에 철도 착공식을 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공동조사가 다 끝나면 착공식을 하는 게 순서라고 말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로 인해 비핵화 진전 없이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언론들도 실제 공사는 비핵화 진전에 따라 추진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마크 네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은 28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해 철도 공동체 실현을 위해서는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런 구체적인 진전은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없이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한 외교 소식통도 BOA에 북한에 실질적으로 현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착공식까지는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공사는 비핵화 진전 없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 제재뿐 아니라 사회 기반 시설보다 현금을 더 필요로 하는 북한 정부의 입장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이번 공동조사에 대해 지난 10년간 북한 철도의 변화 상황을 확인할 기회라며 북측 철도 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현대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남북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면제 조치는 조사에 국한된 것이라고 안보리 관계자가 확인했습니다. 철도 연결 사업에는 별도의 면제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함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북 철도 사업에 대한 대북 제재 면제 조치는 조사에 대한 것이라고 유엔 안보리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26일 대북 제재 위원회의 면제 결정이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 조사에만 국한되느냐는 BOE의 질문에 그렇다라며 철도 연결 사업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네덜란드 대표부 관계자도 이날 한국 정부의 철도 연결 사업을 실제로 시작하려면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철도 연결 사업이 추가 면제를 필요로 하느냐는 질문에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제재에 저촉되는 상품이나 물건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이들 제재에 대해 면제를 받아야 한다며 추가 면제를 언급했습니다. 이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23일 대북제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승인한 면제 조치는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국한된 것으로 착공식 등 철도 연결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추가 면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는 23일 언론 보도문을 통해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해 그동안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 절차가 금일 오후 마무리되었음을 알린다고 밝혔었습니다. 이후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네덜란드 대표부 관계자는 25일 BOE에 면제를 승인한 게 맞다고 확인했지만 반입 가능 품목 등 구체적인 면제 범위를 명시한 승인 서류에 대해선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다음 주께 동서해선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며칠 앞으로 예정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취소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인권 탄압 비판이 고조되는 신장 자치구 재교육센터와 관련해서 미국이 제재하면 보복하겠다라고 중국 측이 밝혔고요. 지난 미국 대선에서 잠시 트럼프 후보 진영의 선거운동을 지휘했던 폴 매너포트 씨가 대선 전 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 씨를 만났다는 보도가 나와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 자,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약속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취소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회담할 예정인데요.
예.
그 회담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 러시아의 최근 행보를 거론했는데요. 나는 그런 공격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공격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기서 그런 공격이 중요하네요. 최근에 일어난 상황입니까? 이론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 해안 경비대가요, 바로 25일 흑해상 케르치 해협에서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 두 척하고 예인선 한 척에 발포한 뒤에 이 배들을 나포하고 승조원들을 억류한 사건을 말합니다.
네.
지난 2014년 인근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는 과정에 러시아군이 침공한 이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공개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기 때문에 예정된 회담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25일 이 사건 발생한 직후부터 러시아에 대한 세계 각국 지도자들의 비난이 고조됐는데요. 유독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침묵을 지켜왔다라고 CNN 방송 27일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 아, 그러다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일단 러시아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회담 취소가 확정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확정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예, 나포된 우크라이나 함정 승조원 한 20여 명 가운데 12명에 대해 러시아 법원이 2개월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네. 집단적 무단 월경 혐의가 적용된 걸로 27일 현재 언론이 전했는데요.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6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법원 측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추가 군사 활동에 대비해서 최근 계엄령을 선포했는데요.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8일 러시아로부터 전면전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러시아는 조만간 인근 크림반도에 S-400 방공 미사일을 추가 배치한다고 인테르팍 통신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취소할 수 있다 거론한 데 대해서 러시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러시아 측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인데요.
네.
회담은 예정대로 열릴 것이다 라는 입장인 건데요. 28일 디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회담 준비가 계획대로 진행 중이고
네.
취소나 일정 변경에 대해서 미국 측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없다라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네. 미러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를 예상할 수 있었던가요?
예, 한반도 비핵화와 시리아 내전을 비롯한 국제 현안이 많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는 이 중거리 핵 전력 조약 INF가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네.
이 INF는 냉전 시절인 1987년 체결된 중단거리 핵탄두 미사일의 생산과 배치, 운용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중거리 핵 전략 조약이 INF를 놓고 이 두 정상이 어떤 논의를 하는 건가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러시아가 유럽에서 군사적 확장을 통해서 INF를 위반했다면서 미국이 여기서 탈퇴할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INF에서 탈퇴하면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지난 19일 강조했는데요. 이 때문에 오는 미러 정상회담 후에 INF가 무력화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군비 경쟁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유럽 국가들이 우려해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장 자치구 위구르족 탄압 논란에 대해서 중국 측이 입장을 내놨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장 자치구 상황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중국을 제재하면 정량적으로 보복하겠다라고 추이 첸카이 미 주미 중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네.
이 정량적이란 표현은 받는 만큼 되갚아주겠다라는 말인데요. 추이 대사가 27일 공개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요. 신장에는 제재 사유가 될 만한 게 없다면서 미 의회와 정부가 진행 중인 대중국 제재 움직임에 강하게 맞설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미 의회와 정부가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신장 자치구 상황 어떤지 좀 먼저 살펴보죠.
네, 이른바 재교육센터에 관한 건데요. 중국 정부가 신장 거주민들을 강제로 모아놓고 사상 개절을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시설인데요.
예.
다른 말로 정치교화소나 사상교육소라고 국제인권단체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신장 자치구 주민 대다수는 위구르족이 믿는 이슬람 신앙을 포기하고 중국 공산당에 충성을 맹세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가혹 행위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이 교육에 잘 따르지 않는 사람은 뭐 때리거나 고문까지 한다라고 퇴소자들이 증언하고 있는데요.
예.
이 고통을 견디지 못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재교육센터에서 벌어진 이런 강제교육 피해자가 100만 명이 넘는 걸로 유엔은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 시설의 폐쇄를 중국에 요구해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요. 유럽 각국 정부가 이 시설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하면서 없애라고 요구를 해왔는데요. 26일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관련 국제회의도 열렸습니다.
네네.
한 10여 개 나라가 278명 학제들이 모여서 중국 당국이 무고한 주민들을 고문하도록 계속 방치하면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이 재교육센터를 둘러싼 상황을 어떻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정상적인 교육기관일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최근 이 재교육센터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자 주민들을 위한 무료 직업학교라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네네.
추이 텐카이 주미 중국 대사는 이번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또 다른 설명을 했는데요. 신장일 때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분자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갱생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테러 분자들을 위한 교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 테러 분자들을 미사일과 이 무인 기행기 드론으로 죽인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재교육시키려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테러 분자들을 보통 사람으로 만들어서 보통 생활로 복귀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재교육센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재교육센터에 대해서 제재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신장 재교육 센터는 중국 정부의 대테러 대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네.
미국이 이걸 제재할 수는 없다라는 주장인데요.
예.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인 ISIS에 맞서 싸우는 미국 정부 관리들을 제재하는 일을 상상할 수 있겠나라고 추이 대사가 반문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제재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예, 아직 확정된 내용이나 계획은 없는데요. 다만 중국 공산당의 신장 자치구 책임자인 천 취안거 서기 등을 제거해달라고 제재해달라고 미 의회가 정부에 요청한 상태인데요. 예, 천 서기는 재교육센터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또 당 전체 지도부인 정치국원 가운데 한 명인데요. 이 시진핑 총서기의 그 최측근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국 측은 미국의 제재 움직임에 예민하게 반응해왔습니다.
네, 영국의 가디언 신문이 폴 매너포트 씨와 관련해서 아주 눈길을 끄는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너포트 씨가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위키리크스 창립자인 줄리언 어산지를 만났다고 가디언지가 27일 보도했습니다.
네.
이 폴 매너포트 씨는 지난 미국 대선 기간 잠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선거 대책 본부장을 지냈는데요. 어산지는 이 폭로 전문 인터넷 사이트죠. 위키리크스의 창립자입니다. 네.
매너포트 씨는 지금 교도소에 있고요. 네. 어산지 씨는 도피 중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매너포트 씨는 이 금융 사기 등 혐의로 특검에 기소돼서 현재 교도소에 갇힌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
예.
성폭행 혐의를 받은 어산지 씨는 오랜 기간 영국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 피신해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이 만났다는 보도가 논란이 된 이유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위키리크스가요. 지난 미국 대선 전에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를 포함해서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의 이메일을 폭로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이메일들은 러시아 요원들이 해킹해서 얻은 자료로 알려졌죠.
그렇죠.
예, 참고로 뭐 해킹이라고 하면은 남의 전산망에 들어가서 정보를 훔치거나 전산망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네. 말합니다.
그 위키리크스가 폭로했던 내용이 대선 기간 내내 논란이 됐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폭로된 내용이 당시 대선에서 클린턴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사람이 만나서 과연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알려진 게 있습니까?
아닌데요. 이 가디언은 두 사람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은요, 매너포트 씨와 어산지 씨가 모두 세 번 만났다고 하는데요.
예.
2013년 그리고 2015년 그리고 대선이 치러지기 전 해인 2016년 3월경입니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되는 시점이 대선이 치러진 2016년 3월경인데요. 이 중에 문제가 되는 시점이 바로 2016년 3월인데요.
네.
이 매너포트 씨가 이때 트럼프 후보 진영에 합류를 했고 러시아 요원들이 클린턴 후보를 본격적으로 해킹하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이 시점입니다.
만약 두 사람이 만나서 정보 유출 문제를 논의했다면 이건 상당히 폭발력이 있는 소식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클린턴 후보 이메일을 폭로하는데 트럼프 후보 진영하고 위키리크스 그리고 러시아가 공모했다라는 말이 나올 네네. 수가 있는데요. 이 해당 보도에 대해서 매너포트 씨와 위키리크스 측은 뭐 사실 무근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이 매너포트 씨 최근에 이 뉴스 말고 또 다른 뉴스에서도 등장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검이 연방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알려진 내용인데요. 사전 형량 조정에 응했던 매너포트 씨가 계속 거짓말을 했다는 건데요. 특검 측은 매너포트 씨가 사전 형량 조정 합의를 깼다면서 바로 선고를 내려달라고 법원 측에 요청했습니다.
네, 하지만 매너포트 씨 측은 검찰 측 주장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변호인단은 매너포트 씨가 사전 형량 조정에 응한 뒤에 특검 측에 전적으로 협력했다면서 특검 주장처럼 합의를 깬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뮬러 특검에서는 매너포트 씨가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짓말을 말하는 건가요?
예, 특검은 구체적으로 매너포트 씨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매너포트 씨는 특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른바 트럼프 타워 미팅에 참여했는데요.
네.
이 트럼프 타워 미팅은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불리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러시아 변호사를 트럼프 후보 진영 수뇌부가 만난 걸 말합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5도. 남포 아침에는 영하 1도, 낮에 6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은 5도. 중강 아침 최저 영하 12도, 낮에는 1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은 2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역시 구름 많은 날씨입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0도, 낮 최고 6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2도입니다. 낮에는 6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3도, 낮 기온은 6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맑거나 구름 조금 낀 날씨입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5도, 낮 최고 9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13도로 내려갑니다. 낮 최고 영하 1도에 머물겠습니다. 장전 아침 기온 3도, 낮에는 10도. 청진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6도. 삼전은 아침 최저 영하 18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7도입니다. 동해상은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고 서해는 구름 많고 먼 바다는 오전에 비 소식 있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5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11월 28일 수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기간 중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윤영찬 한국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한미 양국은 부에노스 아이레스 G20 정상회의 기간에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찬 수석은 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공조 방안과 함께 한미동맹 강화 관련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할 것이라고 윤 수석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도 어제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G20에서 문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한이 오는 30일부터 남북철도 북측 구간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동조사는 30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18일 동안 진행됩니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북한으로 떠나는 한국 열차는 디젤 기관차 1량과 열차 6량 등 총 7량으로 30일 오전 서울역을 출발한 뒤 도라산역에서 기념행사를 갖고 군사 분계선을 통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앞서 남북의 이번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긴장이 다시 고조된 크림반도에 최신 방공미사일 시스템 S-400을 추가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오늘 러시아군 고위 인사를 인용해 이미 S-400 방공망 3기가 배치된 크림반도 지역에 조만간 한 기를 더 배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새로 배치되는 S-400은 올해 연말 운영이 목표라고 러시아의 리아 통신이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조치는 지난 25일 러시아군이 크림반도 인근 케르치 해협을 통과하려던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 두 척과 예인선을 무력으로 나포한 사건 뒤에 나온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회의 기간 열기로 했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 취소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포스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자신은 공격을 좋아하지 않으며 침략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간 무역 문제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고 합의에 열려 있다는 말을 했다고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커들로 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1일 저녁은 미중 무역 갈등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에서 12월 1일 저녁 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커들로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절취와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의 소유권 문제, 관세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최근 보내온 무역 합의 제안을 미국이 수락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북부 허베이성의 화학공장 인근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적어도 22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오늘 베이징에서 약 200km 떨어진 장자커우시에 있는 화학공장 주변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22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공장 주변에 주차돼 있던 트럭 50여 대가 파손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허베이성 관리를 인용해 화학 제품을 운반하던 트럭이 공장 진입을 기다리다가 폭발했고 화염이 주변에 있는 다른 차량에도 번졌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화학 공장이 폭발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시시피주 중간선거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공화당의 신디 하이드 스미스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공화당은 상원에서 이전보다 2석이 늘어난 53석을 차지하면서 안정적인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미시시피주는 법에 따라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다시 투표를 진행해 최종 승자를 가려야 합니다. 지난 6일 실시된 중간선거에서는 공화당의 하이드 스미스 후보가 41%, 민주당의 마이크 에스피 후보는 40%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